두 번째 주간 한 주간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매일 새벽을 깨워 기도하면서 복되게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좋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귀한 축복이 매일마다 우리 가운데 넘치는 시간들이었고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처럼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은혜가 온 성도들에게 넘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하는 자마다 얻게 하시고 찾는 자가 찾게 하시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하심이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주간 동안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치료하시는 하나님,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 육체의 질병을 고쳐준다는 말씀이기도 했고 고통스러운 마음을 고치신다는 말씀이기도 했고 때로는 우리의 무기력함이나 부끄러운 삶이나 마음의 상처나 고통 등등을 고치시는 전인적인 또 삶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근데 말라기 말씀 오늘 아침 읽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말라기는 구약의 가장 마지막 말씀이고 또 말라기 4장은 말라기에서도 또 마지막 말씀인데 결국은 구약 성경 전체의 마지막 결론과 같은 말씀인데 이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치료하는 광선을 너희에게 비출 터인데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학자들이 다양하게 해석해주고 여러부터 많은 설교의 소재가 됐습니다.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라고 하는 말씀은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강림하셔서 의의 태양처럼 온 세상을 비추시게 된다라는 말씀으로도 이해를 하고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신다는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그릇된 곳을 고쳐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죄인된 인생을 고치셔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겠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해석으로는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죄사함 받은 거듭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기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복음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다 라고도 봅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해 보시면 수가성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 곁에서 예수님 만났던 한 여인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다섯 번이나 결혼했지만 여전히 불행의 그늘 속에 살았는데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감격적으로 전하는 사람이 된 말씀도 복음을 들은 사람에게 나타났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도행전 8장 말씀해 보시면 집사 빌립이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라고 말했습니다. 오랜 역사 통해서 짓밟히고 서름당하고 무시당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도시 전체가 기쁨으로 충만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뛰는 것처럼 감격하게 하는 은혜를 그 도시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라기서에는 그러면 과연 무엇이 주님으로부터 무엇이 주님의 은혜로 고쳐져야 된다라고 무엇이 문제라고 말라기가 지적하고 있는가라는 점입니다. 말라기가 지적하는 몇 가지 당시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쳐지기 전에 마지막 선지자로서 그 시대의 사회를 바라보았을 때 이것은 반드시 고쳐져야 우리에게 희망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았던 몇 가지가 있는 거죠. 그 몇 가지를 세 가지로 지적합니다. 1장 말씀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고쳐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2장 말씀에서는 가정이 고쳐져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3장 말씀에서는 11조 생활이 고쳐져야 된다. 그렇게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흔치 못했던 시기에 나라는 망했고 소망은 없어지고 BC 400년경이었으니까 고통이 가중되던 그런 시기였는데 이 시기를 살았던 선지자의 눈으로 보았을 때 이 나라도 망해버리고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고 어디 가서 하나님 앞에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거리도 찾지 못하던 캄캄하던 시기에 선지자는 이것이 고쳐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게 하시는 그런 시대를 허락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것인데 그것이 예배, 가정, 11조 생활 세 가지였습니다. 먼저 예배의 문제를 보시면 1장 말씀에서 선지자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는 사람들이 발끈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모독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들을 지키고 제사를 드리고 오로지 천하의 모든 백성과 우리만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백성인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모독합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지 우리는 하나님을 모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대답하죠. 그때 선지자가 지적하는 말이 너희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오는 예물들이 있는데 그것을 세상 지도자인 총독에게 가져다 줘봐라. 사람인 총독도 기쁘게 받지 않을 예물들을 가지고 와서 이걸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니 그게 하나님 모독하는 것 아니냐라는 겁니다. 원래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바쳤는데 제물의 기본 조건이 있었습니다. 흠 없는 것을 드려야 된다는 기본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1장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9절에 이렇게 말, 1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는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하나님께 드리지 못할 것을 가지고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니 내가 너희를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지적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시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타나 있죠. 그 말씀 가운데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제물에 관심이 있는데 뭘 바쳐서 그렇게 잘못됐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잘못된 것은 제물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였습니다. 가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으니 그가 가지고 온 제물도 거절된 것이고 아벨이라는 사람을 받으시니 그가 들고 온 제물도 하나님이 받으신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거절되면 내 모든 삶의 내용인 하나님을 향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상달될 기회조차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쫓겨나는데 사람이 거절당하는데 그가 들고 온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전달이나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예배 온전치 못하냐? 가인과 아벨의 경우에 있어서 이것을 처음에는 제물로 많이 지적하다가 히브리서 11장에서 그렇게 해석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문제는 예배자의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예배였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행위였기 때문에 믿음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거절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 한 시간의 예배를 드릴 때마다 믿음으로 예배하십시다.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십시다. 내가 뭘 들고 왔느냐, 얼마나 간절하냐는 그 다음 문제예요.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쫓겨나는 내가 들고 온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 기도의 제목이 무슨 소용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받아들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신 유일한 조건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찬송하고 믿음으로 봉헌하고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조건이 구비되어서 우리의 예배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그것 때문에 나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2장에서 지적하는 문제는 가정의 문제입니다. 2장 1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지적합니다.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나 속한 자에게나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이방신의 딸과 혼인하는 이 가정의 성결이 무너지는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가정들 속에서 생겼다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단순히 혼혈됐다는 것만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도 물론 혼혈이 많이 있었습니다. 출애굽할 때부터 많은 이방인들이 중단 잡족들이 같이 나왔다고 하니까 그들 사이 젊은이들 사랑도 했을 것이고 결혼도 했을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그것만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또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방인들을 또 유대인 되게 하는 과정들이 다 마련되어 있어서 합법적으로 가능했습니다. 문제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혼혈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혼합의 문제였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한 다음에 아수르 사람들이 점령을 하고 거기 살던 사람들을 다 아수르로 강제 이주를 시킵니다. 그리고 아수르 사람들을 또 강제 이주시켜서 이스라엘 땅에 살게 했습니다. 자연히 혼혈이 됐죠. 종교적인 혼합이 와서 나중에는 사마리아 지방이 완전히 이방인의 땅처럼 되어서 남쪽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았을 때 도저히 같이 교제할 수 없을 만큼의 혼탁한 종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방인처럼 취급당했고 오랫동안 역사에서 무시당하는 민족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이 영적으로 성결하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어떤 것, 가정이 뭐 부하게 사느냐 그렇지 뭐 그건 사람마다 하나님 주신 분복대로 감사하고 만족하게 살면 될 일이에요. 얼마나 살림의 규모가 크냐 작으냐는 것 하나님 앞에는 큰 문제도 아닙니다. 크면 얼마나 크고 작으면 얼마나 작겠습니까? 문제는 성결하냐입니다. 그 성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건 마저 나는 싫다. 성결지 못한 사람들이 가져와 이러고 저러고 기도하는 것조차도 보기 싫다. 우선 성결하라고 요구하십니다. 가정이 첫째는 생육하고 번성해야 될 축복의 통로이지 않습니까? 둘째는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행복하게 살아가야 될 삶의 보금자리입니다. 동시에 같은 시대를 살아간 이웃들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할 선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기지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음 세대들에게 종적으로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물려줘야 할 중요한 책임들이 가정들에게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성결함이 무너지면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가정을 성결하게 지키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결치 못한 가정의 모습들이 우리 주 예수님의 치료하는 광선을 통해서 고쳐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3장 말씀에서 지적하시는 문제는 십일조 문제입니다. 온전한 십일조를 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다라고 매우 심한 말로 질책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헌금하는 문제가 아니고 3장 7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후반절 말씀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지금 나라가 망했어요. 소망이 없어졌어요. 그 상황에서 가정인들 기쁨이 있겠습니까? 일터인들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근데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까? 뭐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까? 그렇게 묻는데 그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11조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이건 참 이상한 언급이죠. 저는 평생에 한 번도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저보다 더 열심히 성도들이 헌금하시는 것을 보고 살았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걸 꼭 뭐 설교 시간에 그 문제를 언급해야 헌금을 잘 하시겠나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고 또 그런 설교를 상당히 듣기 싫어한다는 눈치도 있었고요. 그래서 안 했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우리 목사님은 헌금 얘기를 한 번도 안 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칭찬도 하시고 괜찮았어요. 근데 지금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지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잘못했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았어요. 이 헌금의 문제만이 아니고 어떻게 우리가 경제생활을 할 것인가에 대한 큰 틀 안에서 헌금이 있는 거잖아요. 경제생활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적으로 복을 주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책임이 크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오늘 처음으로 11조에 대한 설교를 해보는 겁니다.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는 그 사람의 사상이 드러나고 그 사람의 정신이 드러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돈을 쓸 때 물건을 사거나 돈을 쓸 때 어떤 기준으로 쓰십니까? 이거 쓸 때 이거 내가 너무 사치하는 거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또 내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쓰는데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적절하게 배려하고 있나? 어떤 물건을 구매할 때 이 물건을 생산하는 회사가 정의로운 회사인가 불의한 회사인가 이런 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도 되나? 그런 생각도 해야 될 것이고 또는 어떤 제품을 구입할 때 이게 환경에 어떤 영향을 끼치나? 우리가 오늘 또 매일처럼 하나님 생태계 고쳐달라고 기도하는데 내가 사용하는 물질이 매일처럼 환경을 해친다고 하면 그것도 고려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생각해야 될 게 많은 거죠. 그 가운데 한 가지가 하나님께 헌금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헌금은 첫째는 신앙 고백이에요. 물질 생활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권하에 있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요 나는 이 모든 하나님 것을 다스리는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일종의 신앙 고백 행위입니다. 다음으로는 하나님 나라 사역에 대한 헌신이죠. 우리가 물질을 돈을 버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피를 말리는 긴장감이 내게 있어야 하고 자지 못하고 쉬지 못하는 고생이 내게 있어야 하고 그래야 죽거리만한 수입이라도 내가 가질 수가 있는데 너무 소중한 것이죠. 이 너무나 소중한 것을 내 삶의 개인적인 것보다 하나님 나라 사이에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이걸 위해 내가 드립니다. 일종의 헌신 고백이죠. 또 한 가지는 사회적 환원입니다. 자본주의 근본 원리가 자본주의 사회 근본 원리가 사회 환원을 통해서 더 좋은 세상 만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차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 위에 던지는 건 다른 사람에게 나누면 언젠가는 그것이 내게도 돌아오는 내게 축복이 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네 번째는 성도들에게 물질의 축복의 씨앗을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목적대로 잘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셔서 더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물질 사용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기여해야 하고 주변을 감동시켜서 선교적으로 열매를 맺어야 하고 그런가 하면 우리 미래에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지는 씨앗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 생활을 헌금 생활을 비롯한 물론 헌금만이 아니라 물질을 사용하는 모든 면에 있어서 깨어 근신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용하고 이 관계 역시 이 문제 역시 성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낭비하고 방탕한 일에 사용하고 그렇게 헌금들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모든 물질의 사용이 성결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해서 그 깨끗한 수입을 하나님께 바치고 깨끗한 일상생활을 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가운데 이 사회 속에 정의로운 경제구조가 만들어지게 되고 정의로운 경제 흐름도 만들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우리 모두가 행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모든 것의 척도를 하나님께서 11조를 제시하시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니 건드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지자는 구약을 결론 지으면서 세 가지를 고쳐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예배해라. 가정이 성결해라. 물질 생활이 깨끗해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구별할 줄 알고 내 것을 내가 사용하지만 그것을 사용하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쓰는 데를 살펴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가 나라가 망하고 성전도 없어지고 지도자도 없고 혼미를 거듭하는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간다고 말씀하시는데 내게로 돌아오는 그 표시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드려라, 가정생활 잘해라, 물질생활도 성결하게 해라,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구체적인 고백과 결단이 오늘 아침 이루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바르게 돌아가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삶을 얼마나 더 풍성하게 하시고 얼마나 더 행복한 삶으로 축복하실 것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아침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십시다. 가정을 성결하게 잘 지키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봉헌과 소비의 이 물질 생활을 거룩하게 감당해 나가십시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더하여 넘치고 우리가 고쳐지게 하시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뛰는 것처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하늘의 축복이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부으시는 은혜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